13장 말씀부터는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12장까지 진행해오던 내용을 방향이 조금 많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호수아 12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13장부터는 분배해 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 13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정복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그 정복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물려받게 될 텐데 정복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복한 이후에 땅의 분배가 원활하게 또 공평하게 하나님의 원칙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평이 생겨나게 되고 또 불편한 마음들을 서로 가지면서 공동체의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가 훼손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골고루 모든 족속들에게 땅의 분배가 균등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3장부터 이어지는 긴 내용입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때를 설명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매우 늙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24장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세상 떠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그때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년 이상 정복 전쟁에 헌신했다. 또는 분배를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매우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는 일 앞장서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노쇠했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원래 40세에 광야 생활을 시작했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냈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장서서 수행했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일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40세까지 애굽에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박해와 학대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광야 40년 모세의 종으로 살 수종드는 종으로 살면서 그 곁에서 일생 굉장히 많은 헌신적인 수고를 했을 것이고 그 위에는 가나안 정복의 책임을 지고 이 일에 나섰으니까 그의 일생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어려운 삶이었는데 그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해 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를 그에게 명령하셔서 그 땅의 분배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1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원칙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배에 대한 말씀을 원칙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에게 분배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 말씀의 방법과 원칙대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그 정복 전쟁이 사람의 병법이나 무슨 군사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예리고성을 점령할 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했었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셨는데 보통 있었던 전쟁의 방법이 아니었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순종했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이 가나안 점령이 순차적으로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던 것처럼 분배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분배했다라고 1절과 6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전제하는데,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지역, 대체로 큰 도시들, 굵직굵직한 큰 지역의 대표적인 거점들을 다 점령했을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일정한 지역을 분배해주면 분배받은 그 땅에 남아있는 나머지 그 땅의 원주민들을 소탕하고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각 지파에게 부여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잘 가다듬어진 농경지와 주택과 이런 것들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복하고 지배권을 확보하고 그 땅에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해야 될 생활 터전을 마련해야 될큰 책임을 분배받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이든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을 받는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분배받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관의 책임을 맡는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만이 아니라, 그 지위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까지 부여받는 것이죠. 열두 지파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는데, 받은 다음에는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잔존의 어떤 원주민 세력들을 다 몰아내야 되고, 지배권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세워야 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안전한 곳을 만들어야 될 많은 책임과 함께 분배받는 것이 이 분배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무슨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잘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 책임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전 과정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복이 좀 미흡했던 아직도 잔존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들을 설명하면서 몇 군데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지금의 레바논 시돈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까지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의 레바논, 옛날 구약 성경 두로와 시돈이라고 일컫는 그 지역까지 거주했던 모든 해변 족속들을 첫 번째 목표로 세웠고, 둘째는 북쪽 지역에서 이 해변 지역에서부터 지금의 골란 고원인 헤르몬산에 있는 그 지역에 이르는 그 국경지대를 튼튼히 만드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부족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지배권을 확보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민족을 블레셋이라고 말하면서 블레셋의 다섯 도시들을 열거하고 그 모든 다섯 도시들을 다 평정해라 하는 것이 큰 사명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크레테에 살던 유럽 인종들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 원정에 떠났다가 애굽 원정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지중해 해변에 있는 여러 가나안 땅 도시들에게 상륙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자기들의 거처로 삼고 오랫동안 할거해 오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가나안 땅 중에서는 가장 농사가 잘 되고 평야지대가 많은 해변지대를 장악했고, 또 해변의 여러 도시들에게 많은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고 그 도시들을 지배하면서 바다 상권까지 장악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편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문화와 종교 등등으로 이스라엘이 오염될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하라고 말씀하셔서 남부 지역, 중부 지역, 그리고 북쪽의 헬몬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새롭게 정복 지역으로 제시하면서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모든 땅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 말씀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나안 땅 안에 있기보다는 바깥쪽에 이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들이 어떤 땅을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서쪽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가나안 땅은 아홉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라 했으니까 나머지 두 지파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의 몫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길게 여러 도시들 이름이 어려운 발음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요약하면 크게 세 곳입니다. 한쪽 지역은 지금의 사해가 있는 그 사해 동쪽 지역인데 이 사해 동쪽 지역의 넓은 땅을 르우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땅은 요단강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로 들어가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 그러는데 그 요단강의 동쪽편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분배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이 동쪽 지역들을 그 지역들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두고 보면 남쪽에 르우벤이 중간 지역에 갓이 그리고 요단 동편의 북쪽 지역에 이 므낫세 절반 지파가 기업을 받으면서 그 지역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이 지역들을 관장하게 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첫째는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요단강 동쪽에서 활동하던 여러 다양한 부족들이 가나안을 침공해 들어가는 일에 중간에 방어선 역할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본토를 잘 지켜내는 의미에서 이 지역의 확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아실 수가 있는데 남쪽은 큰 사막이 있죠. 광야 사막이 있어서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넓은 시나이 반도 사막지대가 광야지대가 자리 잡고 있어서 국경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이 서쪽은 또 지중해 해변이니 바다가 있으니까 그것 또한 그리 큰 신경 쓰이진 않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동쪽 지역은 거기 암몬, 모압, 에돔 등 해서 수많은 부족들이 거기에 할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지역의 점령이 반드시 했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남아 있는 두 지파반은 거기가 물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 땅이 기름지고 해서 예로부터 바산 왕국이든지 시온 왕국이든지 이런 왕국들이 번성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고대에는 이 지역이 소위 말하는 통상로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인도나 아라비아에서부터 로마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해서 멀리 통상을 했기 때문에 통상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의 대로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 지역을 잘 지켜야 본토를 지킬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여기에 곡식들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본토에 식량이 부족했을 땐 여기에서 식량을 공급받을 수도 있는 여러 다양한 이점 때문에 이 지역의 지배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지파에게 이스라엘을 지키는 큰 책임을 맡겨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실 수도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본토를 보호하는 교두보로서 이 지역을 그들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분배는 단순히 땅을 나누어 가지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책임의 분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요단강 동편에 남아있던 두 지파 반에게도 땅의 분배와 함께 책임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맡기시는 그 열매들이, 그런 책임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배를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레위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동쪽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구역들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영역이니까 내 자신의 무대이기도 하고 내 자신의 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도 그 사명과 책임 앞에 성실과 진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